매주 이 시간은 발렌시아 새누리교회 김정우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1절 말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수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게 하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오는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삭개오를 부르신 예수님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우리 방금 읽으신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죠. 보시면은 거기 1절 말씀에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라고 써 있습니다. 여러분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은 알겠지만 혹시 여리고 가보신 분? 가보셨어요? 예. 제가 조사해 보니까 예루살렘은 해발 750m인데요. 여리고 참 특이하더라고요. 해저 250m예요. 바다 밑으로, 지중해 밑으로 높이가 250m예요. 반면 예루살렘은 위로 750m입니다. 그러면은 두 도시 차이가 얼만큼이에요? 750 더하기 250 하면은 1km, 1km.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오면 계속 내려온다고 합니다. 또한 거기는 샘이 많은 오아시스의 도시예요. 그래서 거기에 나무가 많아서, 특히 팜트리가 많아서 그 팜트리, City of Palm Tree, 한국말로는 종류나무 도시라고 불렸대요. 거기 생수가 많으니까, 샘이 많으니까요. 사실 거기 유대 광야가 거의 다 광야, 사막에 가까운 준사막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샘이 많은 데는요, 옛날부터 사람들이 많이 살 수 있습니다. 제가 깜짝 놀란 게요, 여리고가 예루살렘보다도 더 오래된 도시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기원전 몇 년부터 살았을까요, 사람들이요? 과학자들이 탄소 동위 원소라는 그런 방법을 써서 이렇게 거기 나온 유물들을 조사해 보니까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기원전 무려 9세기가 아니라 90세기, 9천년 전부터, 지금으로부터 한 11,000년 전부터 이미 거기 사람이 살았단 거예요. 사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그런 사람들의 거주지 중에 하나죠. 또한 매우 번창하고 부유한 곳이어서 예수님 당시에는 거기 성전을 지키는 제사장들하고 레위인들의 숫자만 해도 몇천 명이 넘었대요. 자, 그런 곳입니다. 그런 곳에 예수님이 지금 들어가서 지금 지나가시는 거예요. 2절 말씀 보니까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 또한 부자라. 여러분 아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 그러니까 어떤 세상이에요? 예루살렘이며 더 유대 나라가 뭡니까? 독립국가가 아니죠. 어디에 종속되어 있던 시절이었어요? 로마한테, 그죠? 로마 제국한테. 그래서 로마 제국 아래에 식민지로 있으면서 총독들이 다스렸는데 그 당시에 세리장이 뭡니까? 세리장. 택스를, 세금을 걷는 세리 중에서 우두머리인데 그 사람은 누구를 위해서 세금을 거둘까요? 로마를 위해서 걷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본 시대 때 순사 중에 보면 한국 순사가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차라리 일본 사람이면은 일본 놈 하면서 미워할 텐데 한국 사람이 순사라면 더 미워합니다.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에 죄인, 뭐 창녀, 뭐 그런 사람들 중에서 최고 악질이고 최고 저질로 보던 그러한 가장 하층민이 사실은 세리였어요. 같은 민족한테 뜯어먹으니까. 게다가 보통 세금을 뜯어갈 때 딱 그만큼만 뜯어가겠어요? 합당하게? 아니죠. 더 뜯어갑니다. 그리고 세리를 뜯어가면요, 그들이 더 뜯어가갖고 세리장한테 바쳐요. 보니까 뭐라고 써있어요? 또한 부자라고 써있죠. 부자. 예. 참 기가 막힌 게 여러분,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삭개오? 순전하다. 영어로는 pure. 정말 너무 이름이 참 하는 사람에 비해서 사람이 너무 역겹죠. 참 기가 막혔을까요. 이름이 순전한, 예, pure, 예, 그런 사람이 저렇게 살고 있으니까. 보면 참 재미있는 것이요. 거기 3절 말씀 보면은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라고 써 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최고의 악질이고 정말 돈 벌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는 그런 인간이 그 당시에 이미 소문이 자자한 병자를 고치고 그 당시에 종교 리더들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인 인자고 구약시대 때 이미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오시기로 했던 메시아인 게 분명한 그런 예수가 메시아가 지금 사람의 모습으로 온 거예요. 지금 그 사람이 여리고 온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사람을 이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도 보고 싶은 거예요. 참 놀라운 게 뭐냐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볼 때 아, 저 사람 참 진짜 아니다. 뭐 악질이다. 뭐 죄인이다. 양심도 없다. 그런 사람한테도 속에 영적인 갈증이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있다는 거예요. 예수는 소문을 듣고 지금 그 메시아, 인간의 몸으로 온 메시아, 구약 예언의 성취인 예수라는 메시아를 만나고 싶었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그 메시아를 만나서 어떻게 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바뀌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 삭개오는 그렇게 살아왔지만 그게 좋은 게 아닌 거예요. 그럼 그런 말이 형말에 있죠? 뭐같이 벌어서 뭐가 친다고요? 개같이 벌어서 정순처럼 쓴다. 그 무슨 말이에요? 벌 때는 그냥 뭐 수단과 방법 가리지 말고 그냥 비인간적이든 뭐든 그냥 뭐 턱이고 뭐고 다 품이고 뭐고 다 버리고 그냥 막 번 다음에 쓸 때는 품이 있게 그러면서 우아하게 쓴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인들 벌 때에도 우아하고 품이 있고 덕 있게 벌고 싶지 않겠어요? 지금 삭개오가 지금 딱 그런 거죠. 비인간적으로 게다가 자기의 동포들을 지금 식민시대에 뜯어먹고 산다는 게 얼마나 자신이 솔직히 부자긴 하지만 비참하겠어요. 그죠? 자기도 자기가 싫은 거예요. 나도 나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메시아가 왔다니까 구원을 받고 싶은 거예요. 구원이 뭡니까? 꼭 천국 가는 것도 있지만 내가 바뀌고 싶은 거예요. 당장 지금부터 이 삶에부터. 그죠? 놀라운 것은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우리가 볼 땐 참 못났다 악하다 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잘 살고 싶은 거예요. 그 안에 영적인 갈증이 있는 거예요. 그 신명기 말씀 8장 3절 말씀 제가 가끔 인용하지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안다 그러셨어요. 그죠?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은 애당초에 태생적으로 만들어지기를 디자인되기를 설계되기를 그냥 의식주만 풍족해서 만족할 수 있는 그러한 세속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닮게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하는 높은 수준의 영적인 콘텐츠를 취하면서 살지 않으면은 인생에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개돼지가 아니니까. 그렇죠? 그런 것을 취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살아야지만 내 마음속에 진정한 고차원적인 궁극적인 그런 만족이 온다는 거예요. 아무리 부자로 살고 어쩌고 한다 하더라도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삭개오가 자기 그렇게 살았지만 예수를 이렇게 보기라도 하고 싶은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문제가 뭡니까? 이 사람이 그렇게 잘 살고 그러는데 악착하고 머리 좋았겠죠 아마? 열정도 있고 키가 작은 거예요. 여기 보면 키가 작다고 써있죠? 어떤 그 학자가 이렇게 추측하는 거에 의하면은 그 당시에 유대 사람들의 평균 키를 감안할 때 키가 작다고 얘기하는 거는 아마도 삭개오 키가 한 150cm 정도밖에 안 됐다는 생각하는 거예요. 굉장히 작은 거죠. 그죠? 이 사람 보니까 머리가 좋습니다. 4절 말씀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해서 앞쪽에 거기 마침 무화과 나무가 있는데 거기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거기 지나가는 길목이니까.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은 세리장이고 그래도 뭐 사람들의 미움 받지만 그만큼 어떤 소셜 스태터스, 사회적 신분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죠? 지금 그 당시가요, 여리고가 굉장히 번창한 국경 도시였어요. 불과 그 요르단 국경에서 강에서 한 8km밖에 안 떨어졌어요. 잘 사는 도시예요. 거기 성전에 섬기는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몇천 명인 거예요. 엄청난 도시죠. 그죠? 항으로 치자면은 서울은 아니고, 왜냐면 서울은 예루살렘이니까, 여리고는 약간 한 부산쯤 되지 않을까 싶어요. 부산. 그러면 세리장이 뭡니까? 한국의 국세청의 부산지청장인 거예요. 엄청난 겁니다. 엄청난 거예요. 그런 사람이 지금 예수를 보겠다고 체면이 뭐고 다 버리고 나무에 막히 올라가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한국의 국세청의 부산지청장이, 예를 들어 천주교인을 칩시다. 교황이 부산에 왔다. 근데 도저히 볼 수가 없다. 키가 작다. 그러면 국세청 부산지청장이 나무에 기어 올라가서 보겠어요? 에이, 그건 아니죠. 아무리 그거. 그죠? 그건 아닙니다. 근데 보면은 이 삭개오는 자기가 정말로 갈구한 것을 위해서 정말 이때는 가리지 않고 체면 안 가리고 나무에 올라가는 그런 게 있었어요. 제가 볼 때 정말 우리도 본받을만 하죠? 그죠? 이제 올라갔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올라간 김에 거기 그래도 자기가 그 지방 청장인데 그 나무 속에 올라갔을 때 잘 보이게 낮은 가지에 이렇게 있었겠어요? 아니면은 좀 이파리 많은 데 들어가서 좀 이렇게 가능하면 숨기고 있었겠어요? 제가 볼 때는 후장가 같아요. 그죠? 후장가 같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나뭇가지를 가리고 이파리를 가리고 이렇게 딱 있습니다. 예상대로 예수님이 거기로 싹 이렇게 옵니다. 5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써 있어요? 예수께서 딱 오시더니 그곳에 이르사 어떻게 해요? 딱 쳐다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단번에 알았어요. 단번에 아시더니 뭐라 그러세요? 여보세요? 어이! 그렇게 안 불렀어요. 뭐라 불렀어요? 삭개오야. 아이고 깜짝이야. 뭡니까? 지금 삭개오하고 예수님하고 구면이에요. 초면이에요. 초면입니다. 본 적도 없어요. 본 적도 없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그죠? 수많은 사람 중에 처음 보는데 예수님은 삭개오를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지금 현재, 그동안 뭐 살았다가 죽은 사람 빼놓고 현재 지구에 사는 인구가 대충 몇 억이라고 합니까? 70억.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인퍼슨으로 직접 얼굴 맞대고 만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삭개오처럼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분명히 아세요. 분명히 아시고 어떤 사람이고 어떤 기질을 가졌고 어떤 탤런트가 있고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고 지금 고민이 뭐고 힘든 게 뭐고 다 아세요. 다 아세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삭개오에 대해서 다 알았어요. 이름만 안 게 아니에요. 이름을 부른 거는 단지 그 모든 걸 다 안다는 작은 표현일 뿐이에요. 정말 대단한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이렇게. 그것도 어떻게? 빨리 속히 내려와라. 그래서 뭐라 그러니까? 내가 오늘 네 집에 가서 내가 유하여야 하겠다. I must stay at your home. 나는 필히 너희 집에 가서 내가 숙박하리라 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삭개오는 그 지역에서 유대인들한테는 죽일 놈인 거예요. 나쁜 놈인 거예요. 아니, 세리도 나쁜 놈이고 죽일 놈인데 세리장애는 그 중에 최고로 악질인 거예요. 사람들한테 과잉 징세해가지고 지가 치부한 그런 자식인 거예요. 그죠? 정말 인간도 아닙니다. 그렇다면은 유대인 사회에서 거기에 소속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데가 뭐냐면 회당이에요. 회당. 시나고그라고. 그들의 유대인 그 교회를 중심으로 한 공동체죠. 거기 끼어들지 못하면은 그 사람은 그 지역에서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세리장인 삭개오를 거기에 갈 수 있었을까 못 갔을까요? 당연히 못 갔어요. 예배 드릴 수 있었을까 못 드렸을까요? 당연히 못 드렸어요. 그에게도 하나님에 대한 갈증이 있는데 예배 못 드렸어요. 막았어요. 들어가지 못하게 했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지금 그러한 악질 중에 악질인 자를 하나님이자 메시아라고 알려진 예수가 오셔서 뭐라 그래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희 집에 가서 자겠다. 그 말은 뭐예요? 잠깐 밥 먹지 정도가 아니라 내가 너를 인정한다. 난 너를 좋아한다란 말 아니에요. 지금 이게 한 줄 한마디지만 여기에 삭개오에 대한 많은 해방과 회복과 치유와 그런 것이 거기에 지금 엄청나게 함축되어 있어요. 그죠? 지금 다 안다는 거예요. 지금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 삭개오가 보면은 나쁘게 살았지만 보니까 머리는 참 좋은 사람, 명석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뭐 머리가 좋고 나쁠 떠나서 자신을 사랑하고 치유해주는 사람을 싫어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6절 말씀 보니까 반응이 나오죠. 6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쓰여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지금 깨닫는 게 뭐냐면 첫 번째는 갑언. 예수님은 삭개오를 잘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죠. 6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반응이, 삭개오 반응이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거 쉬운 것 같아요? 이게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로 돌아가자면 이런 거예요. 탕자가 아버지 말 안 듣고 아버지 유산을 미리 갈취하다시피 해서 가지고 나가서 일부러 아버지 잔소리 듣기 싫어서 먼 나라 가서 지 마음대로 쓰다가 망하고 바닥을 치죠. 그때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 그때 그 탕자는 나올 때는 아버지 무시하고 나왔지만 생각을 한 거예요. 아, 내가 아버지 집안한 데가 없었구나. 아버지 사랑으로 돌아가야겠다 생각하고 돌이켜서 회개하면서 돌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혹시 살면서 그런 사람 본 적 있어요? 혹시 자녀들도 그런 적도 있고 가끔? 걔가 뭘 잘못해서 엄마가 잘해줬어. 그럴 때 그 아이가 아이고 내가 뭐 잘못했네. 그리고 돌아오면 괜찮은데 그래서 오기를 부려. 뭐 자녀일 수도 있고 딴 사람일 수도 있는데 오기 부리면서 더 지가 삐쳐가지고 더 난리야. 그런 사람도 많아요. 굉장히. 그렇잖아요. 내가 오기가 있지. 내가 체면이 있지. 그러면서 내가 니한테 굽히고 돌아가. 그럴 수 없이. 근데 보면은 삭개오는 그동안 참 힘들게 살았는데 가만 보니까 이미 마음이 많이 낮아져 있었어요. 겸허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러한 초청을, 부르심을 즉시 순종해서 받아들입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그죠? 얼른 순종해서 그에게 온 구원의 기회를 잘 붙잡았습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좋은 구원의 기회가 왔을 때 그걸 당장 빨리 즐거워하며 확 잡아야 돼요. 왜? 왜냐하면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는 언제 갈지 모르거든요. 언제 우리 마지막 날이 될지, 언제 예수님이 오실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 없는 거예요. 알 수 없는 거예요. 지난번에 11월 7일인가 우리 사우스녹스에서 그 바에서 총기 사건 났을 때 거 출동한 경찰이 와이프한테, 54살 난 백인 남자인데 경찰이 와이프한테 전화하면서 여보 나 잠깐 갔다 갈게 라고 그랬어요. I'll see you honey 그러면서 I love you.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거기 속마다 죽었거든요. 그 사람은. 우리는 언제 갈지 알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 초청이 왔을 때 당장 붙잡아야 됩니다. 7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때 사람들의 반응이 참 안타깝습니다.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리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저 사람 지금 세리장 특히 아주 최고 악질 죄인인데 거기를 메시아 가네. 보세요 여러분들, 메시아를 보기 위해서 지금 사람들이 수만 명이 모였을 거라고요. 수만 명이 모였는데 메시아를 그렇게 흠모합니다. 그렇게 막 경외합니다. 그랬다가도 자기 내에 어떠한 그러한 단정하는 자기 편견하고 안 맞으면요, 그 자리에서부터 우리 애들 말로 하는 디싱, 디스리스펙트 하기 시작해. 그를 마구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죠? 메시아가 뭐가 없는 거예요. 참 사람들 보면 참 특이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비방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의 반증인데요. 아까 첫 번째 갑언은 뭐였습니까? 갑언은 뭐였어요? 보니까 예수님은 삭개오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알고 계시죠? 두 번째 나번, 나는 뭡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죄인을 미워한다, 안 미워한다? 절대 안 미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죄를 미워하실 때 사람은 안 미워해요. 사람이 죄를 지으면 더러운 죄를 어떻게 하고 싶어요? 얼른 그 죄만 제거하고 싶어요. 여러분 아이들 키워보셔서 아시지만 세상에 더럽다는 똥이 묻으면 어떻게 해요? 똥 묻었다고 아이 갖다 버립니까? 아이 더러운 놈 버려요. 절대 안 그렇죠. 어떻게? 얼른 똥 닦아줘. 얼른 닦아서 더러운 건 제거하고 사랑스러운 아기는 내가 품고 그게 하나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제 예수님은 가셔서 그 죄인인 삭개오 집에 가서 그 집에서 숙박하시고 그리고 그 전에 물론 죄를 사해 주시죠. 그리고 그 집에서 삭개오와 교제하기를 마다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8절 말씀 보세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그 다음에 하는 말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넌 그렇게 해야만 내가 너희 집에 가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삭개오가 지금 자기가 자발적으로 줄줄 얘기하는 거죠. 그죠? 뭐라 그럽니까?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게 하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뭘 아셨어요? 세 번째, 답언. 사람은 징계를 받아서 바뀔 수도 있지만 사랑을 받을 때 더 많이 바뀐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면 안타까운 사람을 볼 때 사실은 해도 안 되면 물론 할 수 없이 사랑의 징계를 뭐 할 수도 있지만 그 전에는 어떻게 해요? 그 전까지는 7번, 8번 사랑을 해야 돼요. 사랑을. 그 사람도 사실 알거든요. 자, 보세요. 삭개오가 세리장이 되려면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동포들을 괴롭혔겠어요. 그죠? 근데 지금 자기가 그 사랑을 받으니까, 회복을 받으니까, 그동안 자기가 정말 돈은 그렇게 많은데, 권력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다못해 거지도 가는 그러한 회당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성전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끼워주질 않는 거예요. 예배 드릴 수 없는 거예요. 얼마나 외롭고, 왕따를 당했을 때 힘들었겠어요. 마음의 상처가 컸겠죠. 그죠? 여기서 보면은 지금 남의 것 도둑질 한 것은 네배를 갚겠다는 것은 출애굽기 22장에 나온 율법 중에 하나인데요. 도둑질을 하면은 네배를 갚으라는 그런 율법이 있거든요. 계명이. 지금 자기가 도둑질을 한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일종의 고해성사죠. 나의 죄를 고백하고 게다가 지금 갚겠다는 것은 실천적으로 회개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사랑의 힘은 정말 대단한 거예요. 예수님이 가서 막 삭개오 이놈 자식 너 그동안 죄를 알렸다. 저놈을 끌어다가 매우 쳐라. 그랬으면 이런 일이 일어났을지 알 수 없죠. 그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편으로는 삭개오 이름을 생각해 봅시다. 삭개오 아버지가 아마도 삭개오 이름을 줬을 텐데 뜻이 뭐라고요? 순전한, 퓨어한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 아들이 정말 퓨어하게 자랐기를 바랬고 잘 자라길 바랬을 거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이왕이면 세리가 되었으면은 사람들은 가능하면 끝까지 올라가고 싶어 하거든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한국의 국세청의 부산지청장이라면은 그 다음에 더 어디에 올라가고 싶겠어요? 이왕이면은 서울로 올라가서 국세청장이 되고 싶겠죠. 그죠? 사람들 보면 그러한 꿈을 많이 꿉니다. 어쩌면 삭개오 아버지도 삭개오도 여리고에서 내가 성공해가지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가서 내가 거기서 세리장이 되겠지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삭개오는 이 순간에 많은 것을 힐링 받으면서 한편으로 깨닫습니다. 뭡니까? 인생의 성공은 돈에 있는 것이 아니구나. 인생의 성공은 권력에 있는 것이 아니구나. 관계가 다 깨졌을 때는 성공이란 있을 수 없는 것이구나. 내가 예루살렘 가서 내가 세리장을 하고 돈 많이 벌고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구나. 그는 예수님의 초청을 받아서 내려와서 사람들이 지금 자기를 다 왕따 시켰는데 그 사이를 유유히 마치 홍해바다를 가르듯이 예수님께 가서 그를 만나서 함께 예수님과 잠시 다니다가 그 다음에 자기 집으로 모셔가면서 그 안에 무한한 힐링과 더불어서 깨달음입니다. 여러분, 힐링이라는 게 아픈 것이 나는 것만이 아니죠. 자기의 영안이 뛰어서 인생의 퀄리티가 바뀌는 것, 차원이 바뀌는 게 사실은 진정한 힐링이잖아요. 아픈 것만 나와서 퇴원하는 게 그게 힐링입니까? 그거는 그냥 지하에 있다가 그냥 표면으로 온 거죠. 더 올라가는 게 사실은 성공이고 행복한 것이죠. 지금 예수님을 모시고 가면서 이제 아마도 삭개오의 인생의 목표는 바뀌었을 거라고요. 그동안에는 돈 많이 버는 거, 내가 세리장이 되는 거, 봐서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세리장을 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될까? 그렇게 막 비본질을 가지고 고민하고 거기에 인생을 투자하고 애를 쓰고 인생을 낭비하다가 깨닫는 거죠. 내 인생, 사람의 인생의 진정한 목적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내가 회복이 되고 내가 그 고마우신 하나님과 사랑을 하면서 그 사랑을 가지고 내가 누리고 남들에게 전할 때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구나. 그러한 목적을 이룰 때 내가 행복하고 그게 진정한 성공이구나 라는 걸 깨달은 거죠. 이 9절 말씀 보시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므로다 합니다. 삭개오의 마음속에 지금 이게 몇 초인지 모르지만 이 사람의 뇌 세포가 몇 개라고요? 천억 개. 두 살, 세 살만 돼도 한 뇌세포가 만 오천 개 다른 뇌세포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일어나는 이 엄청난 사고작용, 그런 말 있잖아요. 뇌를 스쳤다, 어떤 생각이. 엄청난 생각이 일순간에, 1초 만에 여기서 딱 이게 프로세싱이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아까 한참 한 5분 동안 설명한 그러한 구원이 무엇인가, 성공이 무엇인가, 무엇이 진정한 행복인가, 그런 많은 생각들이 지금 삭개오 뇌 속에서 잠시 싹 뇌를 스쳤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누가 아셨어요? 예수님이 아신 거예요. 그러면서 딱 선포를 하시죠. 구절 말씀에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야, 삭개오 가장인데 그 하우스홀드, 그 가구 전체. 삭개오와 그 와이프와 그 애들에게 이제 다 이게 전파되겠구나.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 사람은 지금 그동안에 악질죄인이니까 회단 근처에, 스나거 근처에는 가지도 못해요. 예배 못 드려요. 오지도 마. 넌 못 들여와도. 안 들여보내.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도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래요. 아브라함이 누구예요? 유대민족의 가장 두 명의 신앙적인 거두 누굽니까? 모세와 그들을 출애굽시킨 모세와 또 누구예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신앙, 영성 하면은 최고봉 아브라함인데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은 무슨 얘기예요? 이 사람에도 영성이 있고 하나님을 만날 자격이 있고 회당에 들어갈 자격이 있고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인 예수가 인정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멤버십을. 그럼 누가 이제 앞으로 누가 그걸 부인하겠어요? 그동안의 많은 서러움, 왕따, 그게 다 회복이 되는 거예요, 지금. 가장 최고의 권위자인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 그가 인간의 모습으로 온 메시아가 인정을 한 거죠.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들여보내라. 그 얘기죠. 그죠? 그러면서 10절 말씀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입니다. 예. 죄인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죄인들을 찾아서 그들을 고치고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아가 왔다는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이 악질적인 세리장인 삭개오뿐만 아니라 사실은 온 인류가 다 죄를 지었어요. 그죠? 모두가 양 같아서 다 제가 갈 길을 갔다고 이사야 말씀 보면 나와 있잖아요. 다 죄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 좀 마무리하면서 깨닫기 원합니다. 깨닫는 구원의 좋은 점 세 가지를 잠깐 살피게 원해요. 첫 번째는 뭡니까? 물론 우리가 지옥 안 가고 우리 영혼은 육체가 죽어도 영생을 하는데 그 영생이 천국에 있다는 거야. 그죠?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뭐예요? 창조 때 우리 구원받을 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창조 때 부여받은 내 가치를 하나님께 다시 한번 인정, 컨펌을 받고 세상에서 입은 많은 상처에서 회복이 됩니다. 구원은 단지 입술로 얘기 고백하고 내가 죽은 다음 너 천국 갈 거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구원은 굉장히 포괄적인 겁니다. 컴프리헨시브한 거예요. 우리 영과 혼과 육이 다 힐링되는 거예요. 치유받고 다시 정성화되는 거예요. 정성화란 뭐냐면은 단지 마이너스 0 되는 게 아니고요. 엄청나게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누구 형상이니까? 하나님 형상이니까. 그렇죠? 상처의 원인이 세 가지가 있다고 제가 가끔 세미나하면서 말씀드리죠. 그 상처의 부류가 세 가지 있는데 결핍, 우리가 뭘 못 먹고 뭐 힘들었던 거, 학대 당한 거, 거절 당한 거, 결핍, 학대, 거절이 있는데 오늘 아까 우리 삭개오 보면 어떤 게 거기 해당돼요? 사실은 세 가지 다 해당됩니다. 그죠? 결핍, 뭐 몰라요. 어릴 때 가난한지 모르지만 삭개오는 돈은 많이 벌었지만 뭐가 결핍일까요? 사람들과의 관계성, 사람들의 애정, 사람들의 인정, 영적인 인정, 멤버십, 그런 거 다 제로였어요. 그죠? 돈은 많았지만 나머지 다 제로였어요. 그런 관계적인 결핍, 그런 인정에 대한 결핍, 사랑의 결핍, 얼마나 힘들어요. 어떻게 보면 그런 것이 보면은 관계적인 학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뭐 거절감 그 자체. 전 국민이 나를 다, 전 그 여러 곳 시민 나를 다 왕따 시키는데 그만한 거절감이 어디 있어요? 엄청난 상처입니다. 엄청난 상처.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가 와서 그를 인정해 줍니다. 내가 저 사람 집에 같이 하겠다. 같이 교제하겠다. 저 사람도 아브라함 자손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7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신 것을 사람이 알 때에 그 안에 그 가치가, 그죠? 결핍이 다 극복되어 버립니다. 그죠? 또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뭐예요?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너희는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거룩하다는 거예요. 귀하다는 거예요. 로얄 패밀리라는 거예요. 이야, 그럼 그럴 때 사람들이 옆에서 아무리 뭐 너는 바보야, 너는 못났어, 뭐 어쩌저쩌 해도 그냥 참새야 째째째 울어라. 그죠? 지금 여기 심사위원이 말하는 너희 아무런 거의도 없는 것들이 무슨 웃기지 말어. 하나님이 나 지금 인정했다는 너 웃기지 말어. 그냥 무시. 그죠? 그러면서 그냥 극복 돼버리는 거죠. 사람들은 애정을 못 받았더라도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천국에서 얻게 하려 함이라. 야, 하나님이 또 아들을 죽여서까지 나를 살리려 했다면 나에 대한 애정 정말 무한 충만.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 싫어 뭐 그래도 그래 알았어. 오케이. 더 프라블럼 되는 거 아니죠? 그게 힐링이 되는 힐링. 그죠? 힐링이 돼요. 또 뭡니까? 나를 거절했다. 그것도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보라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면은 나를 가장 사랑하시고 전능하신 분이 나와 함께 계시다면은 날 별로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나 뭐 밉다 뭐 너랑 안 놀래 그래도 오케이 뭐 안타깝지만 no problem 되는 거죠. 그죠? 이러면서 구원이 포괄적으로 영과 혼과 육을 치유하게 돼요. 세 번째가 뭡니까? 내 인생의 목표와 사명을 깨닫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오늘 누가복음 9장 19장 5절에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 하겠다. 지금 관계적인 상처며 모든 것을 다 고치시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그를 같이 품어줄 때 깨닫죠. 야, 내가 하나님이신 메시아와 함께 있을 때 가장 내 인생이 완전해지고 정말 내가 기쁨이 있구나. 이게 성공이구나.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지금 그때부터 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삭개오의 인생의 목표와 사명이 생기는 거예요. 나의 목표는 예수를 전하는 것이다. 이런 행복을 전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인생의 목적은 결국은 행복인데 이런 행복은 다른 데서는 전 찾을 수 없거든요. 오직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만 이런 것이 생기는 거예요. 인생의 목표이자 가치는 예수를 만나서 사랑의 관계를 누리면서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것이 인생의 목표이자 가치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렇죠? 이제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인 사람이 하나님 만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우리 북한식으로 얘기하면 출신 선물을 깨닫는 거죠. 그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 되고 얼마나 놀라운 힐링이 됩니까? 반대로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자기 머리 가지고 용쓰며 사는 그런 인생은 참으로 비참하고 힘든 인생인 거예요. 이제 마무리 짓기 원합니다. 우리 해야 할 세 가지. 첫 번째가 뭡니까? 예수님이 목숨 바쳐서 이룬 구원을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여야죠. 아까 우리 삭개오가 어떻게 했어요? 나는 괜찮아요. 나는 그거 안 해도 돼요. 그렇게 안 했죠? 즐거이 당장 내려와서 달려갔습니다. 그걸 우리가 받아서 누려야 돼요. 이제 예수님이 오신 성탄이 2주밖에 안 남았어요. 시공을 초월해서 그때도 오셔서 구원하셨지만 지금까지 다 포괄적으로 통시적으로 시공을 초월해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부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 고마우신 예수님이죠. 그 당시 하나님이 사실은 시간을 초월해서 우리를 다 부르신 거예요. 믿습니까? 삭개오라고 부른 것처럼 정진아, 광우나, 정우야 다 부르신 거예요. 우리는 어쩌면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순을 서지 못하고 조금은 어떤 부분은 우리가 그동안 이렇게 다 드리지 못하고 나무 위에 있을지 몰라요. 근데 이 시간 하나님 부르심을 믿으신다면은 여러분 그 나무에서 내려오셔서 예수께 달려가기 원합니다. 그게 뭡니까? 성탄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구원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 그렇게 해서 두 번째는 그걸 받아들인 다음에 구원받은 자답게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그 박종호라고 제 아내의 동창이기도 한데 그 유명한 찬양 성가사죠. 등치가 저의 한 두세 배, 세 배 되는데 박종호 성가사가 지금 장로님인데 간암에 걸려서 죽게 됐어요. 간의 기능이 뭐 근데 간이식 받을 데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의 둘째 딸한테 간이식 받았습니다. 근데 간이식이라는 게 다른 장기하고 달라서요. 굉장히 고통스럽대요. 주는 사람이. 자기 딸한테 그런 고통을 주고 싶겠어요? 할 수 없이 죽을 수 없으니까 딸의 동의하에 받는 겁니다. 간은 다른 장기하고 달라서 잘라내도 다시 자라납니다. 옆에 딸을 눕히고 그 아픈 고통을 줘가면서까지 그 간을 받아서 박종호 장로가 회복이 됐어요. 근데 지금 몸무게는 그 전에 3분의 1밖에 안 돼요. 저보다 더 말랐어. 전 못 알아봐서 만나거든. 근데 면역력이 약해가지고 항상 마스크를 하고 다녀요. 기침, 감기 걸리면 그 사람이 큰일 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렇게 해서 다시 제 인생을 받았습니다. 거듭났습니다. 그렇지는 않지만, 만에 하나 박종호 선거사가 그렇게 다시 간받아서 딸을 고통 줘가면서 그렇게 제 인생을 받았는데 지 멋대로 살면서 막 술 담배 막 하고 막 타락하고 그러다가 또 이제 간 나빠서 또 죽게 됐어. 그러면 딸의 기분이 어떨까요? 미치겠죠. 막 화가 나겠죠. 슬프겠죠. 내가 어떻게 해서 내 간을 잘라서 엄청나게 아픈 걸 참고 아빠 줬더니 아빠가 저렇게 살아버려? 환장하겠죠. 근데 예수님은 어떠실까요? 만에 하나 우리가 그렇게 산다면은 구원을 받고도 가치 있는 인생을 살자 한다면은 우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두 번 죽이는 그런 자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구원 받은 자답게 가치 있는 인생을 주님 말씀 안에 살아야 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 좋은 거를 왜 나만 누려야? 그렇죠? 받아들여서 그것을 우리가 전해야 합니다. 전해야 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제가 적어놓지 않았지만 마태복음 28장에 나와 있죠. 어떻게 하라고? 너희는 가서 전하라고. 됐잖아요. 전하라고. 여러분 마라톤의 유래에서 마라톤 유래? 우리가 알기로는 마라톤이 뭐냐면 지금부터 약 1500년 전에 아테네를 페르시아가 침공한 거예요. 근데 페르시아 그 당시에 최강국입니다. 아테네가 당할 수가 없어. 그래서 아테네가 어떻게 스파르타한테, 스파르타가 싸움을 잘하니까 적국이지만 우리 갇힌 그리스인데 연합군을 해갖고 우리 페르시아를 막자 그랬어요. 우리 흔히 알기로는 나중에 승전을 해서 그 승전보를 그 마라톤이라는 그런 평원에서 거기서 거의 전쟁터니 거기서 26마일 달려가서 아테네 알리고 그 알린 메신저가 고꾸라져 죽었다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역사가인 그 헤로도토스가 써놓은 거 보면은 뭐라고 써있냐면은 그게 아니라 쳐들어온다 그래서 어떻게 아테네에서 이 한 사람의 전령을 보낸 거예요. 스파르타한테. 근데 아테네 스파르타가요 거리가 240km예요. 240km. 그 당시에 이런 역할을 하는 특별한 훈련을 받은 전령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하루에 몇십 킬로 달리는 거예요. 하루 종일 달리는 훈련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마라톤 정도가 아닌 거예요. 마라톤은 한 6배 달리는 거예요. 240km를 이 사람 이름이 파이디 디피데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240km를 이틀 동안 달려가서 스파르타한테 원군을 청합니다. 스파르타가 뭐라 그랬을까요? 오케이. 우리가 도와줄게 라 그랬어요. 근데 그 다음이 사람 미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출정하는 규율이 있는데 보름달 뜨지 않으면 우리 출정 안 해. 주는 거예요. 지금 한시 급한데 지금. 이틀을 달려왔는데. 보름 따져보니까 그때 출정하면 6일 뒤에나 거기에 당도하는 거예요. 아테네군한테.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파이드 디피데스가 어떻게 해요? 급하잖아요. 다음날 하루도 안 쉬고 다음날 다시 달려가요. 240km를. 근데 이렇게 힘든 일을 목숨을 무릅쓰고 왜 했을까요? 왜? 이 사람은 관광객이 아니라는 거예요. 관광객은 뭐 여행 가려다가 로마 가기 싫어. 그냥 다시 딴 데 갑시다. 그럼 그만이에요. 사명자는 어떻게 해요? 사명자는 사정이 안 좋아져도 끝까지 하는 게 사명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그 좋은 복음을 주시면서 그것을 잘 전하라는 사명을 주셨어요. 믿습니까? 성탄이 감사하다면 저희들 사명자로서 그것을 잘 이루는 그런 축복이 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이 시간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구원하시고 또 누리게 하시고 이 구원을 통해서 회복되게 하시고 진정한 성공과 행복을 저희들이 누릴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에게 사명까지 주셔서 저희 인생이 정말로 가치 있게 하셨는데 주님 저희들이 이 사명을 잘 이룰 수 있게 결심할 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발렌시아 새누리교회 김정호 목사님께서 은혜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